저녁엔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저녁엔 뉴스입니다. 6.3 대선까지 12일을 앞둔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이른바 기본사회 공약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하고 대통령이 되면 자신의 임기를 3년 단축하겠다는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지은수 기자가 전합니다.
사흘간 수도권에서 유권자 표심을 다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처음으로 제주를 찾아 유권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후보는 제주 4.3 학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엄정하게 물었다면 광주 5.18 학살은 없었을 것이라며 12.3 비상계엄에 대한 진상규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며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오후에는 경남 양산으로 이동해 집중 유세를 벌였고 내일 곧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하고 자신의 임기를 3년 단축해 2028년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겠다는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또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등을 통해 의회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공기관 낙하산 금지법도 제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전 대표도 참석해 김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이어 김 후보는 대한의사협회를 면담한 뒤 경기 광명과 자신이 삼선 지역구 의원을 지낸 부천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끝까지 이준석, 개혁신당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대선 완주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는 오전에는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만난 데 이어 인천 인하대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캠프 선대위에 합류했다가 논란이 일자 철회한 것과 관련해 통합의 가치를 훼손하는 경솔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는 경남 양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발 방지책 또는 필요하다면 문책도 검토하라고 해놓은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치라는 게 단색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매우 복합적이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함께한다며 찢어져서 싸우고 마음에 안 든다고 쳐내는 다른 정당보다는 통합가치 실현에 노력하는 민주당의 더 나은 모습을 지켜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빚어진 갈등에 대해 사과하며 대통령이 된다면 의료정책은 의사들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생각도 못한 엄청난 충돌이 장기화해 의료대란 속에서 굉장히 불행한 일을 당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정부에 책임 있는 국무위원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전문성 있는 분이 가장 반대하는 것들을 해서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게 하는 것은 어떤 이름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부정선거 주장이 담긴 영화를 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진짜 보수 정치를 발목 잡지 말고 그럴 거면 민주당으로 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오늘 충북 청주에서 열린 김문수당 대선 후보 지원 유세에서 윤 대통령이 영화를 본 것은 김 후보가 그럴 수 있다고 해석했는데 그럴 수 있지 않다며 김 후보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진짜 보수의 정신과 책임감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또 무능하고 위험한 세력에게 왜 우리가 밀리고 있냐며 계엄의 바다를 제대로 건너지 못하고 부정선거의 늪을 제대로 건너지 못하고 윤석열 부부와 제대로 절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기 시흥에서 두 명을 살해하고 두 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된 중국 국적의 차철남에 대해 경찰이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상 공개 결정에 따라 경기 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앞으로 30일간 차철남의 얼굴 사진과 나이, 이름이 게시될 예정입니다. 차철남은 지난 17일 같은 중국 동포인 50대 형제를 살해하고 이틀 뒤엔 편의점 주인 60대 여성과 거주지 건물 주인 70대 남성을 각각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SPC 삼립 시화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공장 관계자들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장 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자 7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전 3시쯤 50대 여성 노동자가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서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고용노동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감식을 통해 사고 경위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유실 또는 부실 우려가 높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가 24조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안에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정리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김세영 기자가 전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금융권을 대상으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유실 또는 부실 우려가 높은 PF는 총 23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사고 위험이 높은 PF 대출을 우선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3월 말까지 9조 1천억 원을 정리한 데 이어 상반기 안에 3조 5천억 원을 추가 정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작업이 마무리되는 6월 말에는 부실 PF 가운데 52% 이상이 정리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전망했습니다. 이후에는 잔여 부실 규모가 1조 원 내외로 줄어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PF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 될 것으로 금감원은 내다봤습니다. 금감원은 부동산 시장 회복 지연 등에 따라 추가 부실 발생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부동산 PF 대출은 2020년 92조 원에서 2022년 130조 원으로 크게 늘었는데 이후 금리 상승과 고환율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부실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한미 간 환율 협상 소식에 원달러 환율이 6개월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어제보다 5.9원 내린 1381.3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11월 5일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환율은 10.2원 하락한 1377원으로 출발해 장 초반 1373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환율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이 우리나라에 원화 절상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원화가 강세 압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SK텔레콤 유심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천여 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하는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 주 초 SKT 이용자 천여 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SKT가 지금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며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고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를 위해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어제는 30도를 웃돌았던 서울 등 서쪽 지방의 한낮 기온이 오늘은 25도 안팎에 머물며 바깥 활동하기가 좋은 하루였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한낮에도 기온이 18도 안팎에 머물며 선선함마저 느껴졌는데요. 충청과 남부지방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지만 비의 양은 5에서 10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정영환이었습니다. MBC 저녁엔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